배달 전성 시대. 나의 편의는 누군가의 과로다. 스브스와 책이 만나면입니다. 여러분은 택배나 음식 배달 한 달에 몇 번이나 주문하시나요?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림잡아도 한 달에 너댓 번은 시키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필요한 물건과 따뜻한 음식이 현관문 앞에 도착하는 세상이라니 참 편리하죠. 그런데 무거운 걸 주문할 때나 자정이 가까워서야 물건이 도착할 때면 배달해 주신 기사님의 노고가 떠올라 씁쓸할 때도 많은데요.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매년 10% 안팎으로 늘어나던 국내 연간 택배 물량이 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에만 30억 개 넘는 물건이 택배로 오고 갔다니 엄청난 수치죠. 자주 만나지 못하는 대신 선물로 마음을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지금도 전국의 택배, 배달업 종사자들은 과중한 물량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에 따르면 2020년에만 16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는데요.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일상을 가능하게 했던 건 누군가의 배에 가까운 수고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두 팔 걷어붙이고 사회 이곳저곳을 지탱했던 필수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배달 뒤에 사람 있다. 택배와 각종 배달 서비스, 대리운전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이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면서 배달 라이더가 크게 늘었죠.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바로 라이더로 활동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본인의 차량, 자전거, 전동 킥보드, 또 도보로도 음식을 나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함 속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배달 사고로 사망해 산재 승인 처리된 라이더가 30명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한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 사고 건수는 더 많겠죠. 빠른 배송에 쫓기는 라이더들은 사고율도 높고 사고가 나더라도 중대재해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물론 이들을 위한 유상운송특약보험 상품이 나와 있긴 하지만 비싼 가입비 때문에 전체 배달 노동자의 1%도 채 안 되는 사람만 가입할 실정입니다. 택배 과로사가 잇따르자 적용 제외 조항 탓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산재보험을 손본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동시에 여러 사업주로부터 일감을 받아 건당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일감을 받는 라이더들은 몇 초 차이로 다른 라이더가 내 배달을 채가기 전에 재빨리 주문을 잡아야 하고 실제 도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알고리즘이 계산한 배달 시간에 맞춰 고객들의 현관문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플랫폼 기술은 갈수록 혁신하고 있지만 이를 떠받치는 노동은 여전히 불안하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는 모호한 계약관계 아래 지워지기 일쑤입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만든 편리함 뒤엔 안전과 건강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늘진 노동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직업이 뭐냐고요? 열심히 일해도 알바? 올해 초 서울 동작구의 한 학원에서 셔틀버스 도우미가 배달기사를 상대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돼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막말 당사자는 공부를 못하니 배달이나 하고 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돈 많이 벌면 그 짓 하겠냐 등 폭언을 쏟아냈는데요. 배달기사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명의 나쁜 손님에 의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달 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갑질이 끊이지 않는 현실. 반복되는 갑질을 막기 위해선 배달 노동자들에게도 감정 노동자 보호법을 적용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랜 기자 생활을 접고 라이더와 물류센터 일용직, 대리운전 기사로 플랫폼 노동 현장의 한가운데 뛰어든 뭐든 다 배달합니다의 저자 김하영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다수의 대리기사와 라이더와 택배기사들은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사는 5,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음식 배달과 택배 한번 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비율은 배달이나 택배보다야 덜하겠지만 음주운전을 줄이고 자영업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적, 산업적 순기능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종 종사자들은 이 질문에 숨이 턱 막히고 만다. 직업이 뭡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직업적 숙련도가 쌓이고 실력이 좋아져도 대중은 그저 이들을 알바 취급하고 말 뿐이다. 무엇이든 배달하는 세상. 우리는 배달을 우리 삶의 필수적인 영역이자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늘어나는 N잡러. 일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이 어떤 분께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인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보다 연속성은 더 낮으면서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지시를 받는 일자리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 현장 곳곳에서 필요에 따라 인력을 구해 임시로, 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긱 경제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하나의 일자리가 이제는 일감 단위로 잘게 쪼개지고 있는 건데 지금 내가 하는 일도 그렇게 바뀌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더 많이 일한 만큼 더 많이 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흐름이 대세가 된다면 일과 휴식의 경계는 더 모호해지고 고용관계도 흐릿해져 기존의 사회 안정망이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도 속속 생겨날 겁니다. 낮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로 일하고 퇴근 후에 라이더나 대리기사로 일하며 여러 개의 직업을 동시에 갖는 N잡러도 크게 늘었는데요. 플랫폼 사업자들 입장에선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보다 고정급여나 복지 같은 부담이 훨씬 줄어들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이런 공백이 그저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기존 문법으로 담아낼 수 없는 새로운 노동 형태가 생겨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데요.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함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근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 상황을 고려해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법은 근로 형태가 어떠하든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모두에게 최소한의 권리와 보호, 사회보장을 공통으로 적용하자는 건데요. 일을 하면서도 기존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비전형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처럼 산업별, 분야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주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 변혁, 코로나19 등 동시다발적 위기를 겪고 있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하고 모든 프리랜서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시 20세기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호경기에 회사가 직원의 인생을 책임지던 시기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노조의 역할도 상당 부분 국가가 흡수해야 한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와 관련해서 노조의 기본 입장은 근로자 지위 보장이다. 그러나 근로자냐 아니냐와 같은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회사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면 노동자의 의미도 바뀌어야 한다. 최저임금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들은 더 빠르게 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이들이 노조를 결성해 단체 행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부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저자를 포함한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손님들에게 건네받은 따뜻한 인사 한마디에 문 앞에 놓인 작은 간식거리에 힘든 것도 잠시 잊고 보람을 느낀다 했습니다. 천천히 받아도 좋으니 부디 조심하라며 조심히 안전하게 와주세요 버튼을 눌러 마음을 전하는 성숙한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존중과 감사 표현만으로는 플랫폼 노동의 궁극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너무 빨리 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 미처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아프고 다치며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SBS 뉴스가 전해드리는 스브스와 책이 만나면, 저는 아나운서 박은경이었습니다.